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척박한 땅을 가리키면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과 또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 속박의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르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요르단강 서편 팔레스틴 지역에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땅에서의 상속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레위 지파의 상속 유산이 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과 십일조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자, 넓은 땅이 그 가운데서 펼쳐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욕심이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또 물산이 풍성한 그런 땅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왜 이 척박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 6절 말씀에 나오죠. 유다 지파 그 중에서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이라고 했는데 유다지파 안에는 원래 그나스 족속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통 유다 자손이라면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보통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나스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나스, 케나즈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족속이 아마도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속해 있던 그 겐 족속,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겐 족속 출신이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나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에돔 족속이 아니겠느냐. 두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 아니면은 에돔 족속일 것이다. 어쨌든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은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닐지 몰라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귀화한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했는데 여분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분네가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아들 갈렙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분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가문과 어떤 정통 순수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하러 간 사람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이름을 다들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았으면은 결과 보고가 똑같아야 되는데 보고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도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기에는 거인족속이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1m 80 정도 될까 말까 한 사람이 4m가 넘는 이런 거인들을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또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 높고 큰 성벽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면은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는데 4m가 넘는 거인들이 성을 쌓았다고 하면은 몇 미터로 쌓겠습니까? 2, 3m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 높고 거인들은 힘이 좋으니까 벽돌 두께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 거대하고 튼튼한 성벽이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어린 것들은 다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덤이 모자라서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죽이시는구나 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대 대장 한 명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리더십을 내세워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의 집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요. 이 정말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열 사람은 그 땅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두 사람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힘으로 가서 빼앗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은 공성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요, 40일 동안이나 똑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얼핏 한번 누구는 이쪽 보고 누구는 저쪽 보고 하면은 결과 보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도 어떻게 상반된 보고를 합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10명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거의 기진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이 소년에게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히면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비병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하고 많은 날 가운데서 안식일에 와서 질병을 고칩니까? 안식일 위반입니다. 경고딱지가 나옵니다. 병 고침받은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메고 가는 것은 안식일 위반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다 안식일 위반이네. 그들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참지 못하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넌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위대한 용사였어. 너는 상대가 안 돼. 쉽게 말하면 넌 잽이 안 돼.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인. 사미트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저 정도 표적이라면 크니까 참 마치기 좋겠다. 저렇게 큰 걸 내가 못 마칠 리가 없지. 사람의 눈에는 저거는 위대한 용사 거인으로 보였지만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가 무린매 들고 달려나가는데 그거는 단순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교도 내가 마치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대상이 달라 보입니다. 거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높은 성벽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불신앙은 전념이 됩니다. 전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만 20세 이상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땅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고, 그 당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는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는 주를 온전히 따른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합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100% 완전 무결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다 주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반마음을 품고 있느냐, 온 마음을 주께 다 드리느냐, 그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 마음. 일부는 세상에 가 있고 일부는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부는 자기 욕심에게 가 있고 일부는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동기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동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질투를 하거나 그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와 부담감입니다. 이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짐입니다. 짐. 명예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그릇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요르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20세 이상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일 때 밑에 19살짜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85세면 자기 밑에 제일 나이가 가까운 사람이 64살입니다. 64부터 시작해서 85세까지 지금 없어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적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거 뭐 이스라엘 지도자는 못해 먹더라도 적어도 유다 지파 안에서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그거 한마디 할 만도 하거든요. 유다 지파 안에서는 내가 제일 우더른인데 너희 아버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살아남은 건 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의 대장은 갈렙이 아닙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 나손이 누굽니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러다가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 계보입니다. 그 가문에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도 맞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나 나손에게나 일절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로나 고문이 되고 싶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분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십시오. 감투를 주십시오. 직책을 주십시오. 직분을 바라지 않고 그는 직무를 원했습니다. 직무.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직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일거리를 말합니다. 그는 지도자 대장 타이틀보다는 섬길 수 있는 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는 벼슬이나 직업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사도 직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무이지 이게 다른 형제들보다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하는 게 좀 많다. 그거 말고는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의무가 좀 더 많고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사회의도 열고 의결도 하고 아주 부지런히 일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초대교회 때의 그 집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교회 성도들의 상을 섬기고 신방을 하고 위문하고 일을 하고 어떤 행정 조직을 하고 이끌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사님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감투나 벼슬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랬습니다. 갈렙은 직분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일거리를 주십시오. 남들 안 갖는 저 헤브론 산 점령하는 거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일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소풍 가기로 한 거 아시죠? 아빠 생일 선물 비행기 사주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빠 우리 외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외식 언제예요? 이런 약속 하나하나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아들이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자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에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하러 갔어요. 10절에 보니까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문 2년을 빼면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방황한 기간은 38년입니다. 그래서 45년에서 38년을 빼면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45년 전에 한 약속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땅이 거인들의 성읍이랄지라도 갈렙이 헤브론 산지 올라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갈 사람은 사실 갈렙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과 약속을 아직까지도 노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렙은 약속을 기억하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약속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저 아파트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땅 밟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땅을 갖고 싶으면은 아예 그냥 그 교회에서 조직을 합니다. 해가지고 딱 한 바퀴 땅 주인이 땅 안 판다라고 하면 교인들 조직에 그 여리고성 돌듯이 갈렙이 땅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에게 준 약속이 아닌데도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땅 밟으러 갑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지신 밟기 하는 거 비슷한 그런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 했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믿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4차원의 뭐 영성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지 성경에는 절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처럼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똑같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45년 전에 가졌던 믿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이런 믿음과 온전히 주를 따르는 것과 겸손한 마음과 약속을 기억하는 이런 자세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넓은 평야가 아닙니다. 옆에 뭐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비옥한 농사 지을 만한 그런 토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산지입니다. 이 산을 네 개 주소서 산지예요. 땅이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보고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 눈은 참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기업체에서 사람들 뽑을 때 시험 봐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입사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을 딱 보고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보고 말하는 거 반응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부모님이 그냥 짝지어 주시면 저기 감나무골 누구하고 뭐 결혼해라 하면은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다 얼굴 확인합니다. 소개팅이다, 미팅이다, 맞선이다, 상견례다 해가지고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보다요 눈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하면서 자기 눈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주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모두 다 황폐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지파 반은 강 건너편에서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상속 유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길르앗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축들이 많으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그 땅이야말로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범위는 요르단강 서편, 지중해의 동편, 단에서 부엘세바 이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요르단강 동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툭하면 모압 자손 쳐들어오고 에돔 족속 쳐들어오고 암몬 족속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온갖 전쟁터에 밟히는 땅이 요르단강 동편입니다. 지금 거기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방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런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별 대단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브론은 거인들의 도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리앗 아르바라고 합니다. 기리앗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르바는 누구냐? 아낙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합니다. 아낙 족속, 에나킴이라고 하는데 거인 족속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낙이라는 거인 족속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운 도시가 기리앗 아르바,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거인들이 득실되는데요. 그 보통 거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거인의 도시예요. 보통 거인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힘도 센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만 딱 넘기시면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나킴이죠. 아낙 족속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인들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싸워서 빼앗기는 무지 힘든 도시입니다. 도시가 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인들의 성이에요. 일반 성벽보다도 높고 튼튼하고 방어력이 강합니다. 이런 성 하나 공격하려면 수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차지하려고 했겠죠. 좋은 땅이라면. 헤브론은 노른자 땅이 아니라 아무도 갖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을 갖겠다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라도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갈렙처럼 준비가 된 자가 아니면 헤브론을 정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땅, 점령하기 쉬운 땅은 갈렙이 안 가더라도 갈 사람 세고 셌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을 점령하려면 전쟁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정복한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거인을 물리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그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땅을 상속 유산으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지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쭉 올라갑니다. 야! 거인들 별거 아니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다른 지파들이 본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여호수아기 17장 가니까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기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우리는 요셉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인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은 땅이 너무 부족합니다. 땅을 더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땅 필요하거든 산지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산지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산지는 빽빽한 울창한 수풀이고 농경지가 없고 또 그 산지에는 거인들이 있고 산지에 있는 거인들은 모두 다 철로 만든 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하지만 모범 사례가 나왔죠. 모범 사례. 갈렙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야 갈렙 봐라. 갈렙 할아버지도 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헤브론 차지하지 않느냐. 너희도 할 수 있다. 비록 그 땅에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거인들을 내쫓고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을 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렙의 그런 헌신, 믿음에 따른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요수하기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저희가 가는 사역지 포항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갈렙과 같이 새로운 사역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뭐 갈렙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위대한 용사는 아닙니다만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지금 분당도 있고 뭐 강남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기 저 뭡니까 토끼꼬리 있는 쪽으로 호랑이꼬리인가요? 홈이고 우리나라 하필 또 인천하고는 정반대예요. 대각선으로 극과 극입니다. 왜 그 새로운 사역지로 가느냐고 사람들이 제게 자꾸 묻습니다. 답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갈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공석인 자리에 목회자 모집한다고 하니까 자리 하나인데 3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좋은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포항에 갈 사람 하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육 생활 환경 뭐 사역하기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누군가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인 성경 신자들이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포항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아까 목사님 하와이도 말씀하셨는데 목포에서도 전국 곳곳 세계 곳곳에서 사역자들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갈 사람이 없어서 갑니다. 좀 맥 빠지는 대답입니다만 저는 이걸 몰랐는데 포항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정 목사님께 혹시 그 신학원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역자 갈 사람이 있거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보낼 사람은 없고 그냥 김문수 형제나 추천할 만하다라고 해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면 어디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정 목사님도 이걸 뭐 메모드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발 전국 곳곳에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사역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있는 것보다는 저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의 진보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추천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 가는 이유는 다른 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놓기 위해서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면은 일단 점령해 놓으면 그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포항에 만약에 믿음의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은 앞으로 어느 누가 와서 사역을 하더라도 사역하기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갈렙과 같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본이 된 것처럼 저 역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많은 사역자, 예비 사역자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합니다.
갈렙의 본이 요셉 지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과 헌신된 성도들만 있으면 누구든지 독립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사역지 포항은 헤브론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는 50만밖에 안 돼요. 땅 크기는 아마 인천 크기만큼은 될 겁니다. 산지하고 아직까지 개척이 안 된 땅들이 많습니다. 잠재력은 포항 자체는 작지만 부산광역시 1시간, 울산광역시 1시간, 대구광역시 1시간, 세계광역시를 끼고 있는 중심지역입니다. 대학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명문에 속하는 포항공대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이 변화가 되면요, 그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변화되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 포항 1대학, 위덕대, 설린대 젊은 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으로 말하자면 코스코 그리고 영일만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그런 잠재력을 갖춘 곳입니다. 사역지 분위기는 타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 지방 토박이가 아니면 좀 배타적인 그런 입장이고, 어촌과 농촌이 같이 있는 그런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전통이나 미신, 우상숭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 포항에 있는 한 자매님이 킹제임스 성경 다 이거 인터넷 강의를 듣고 사러 갔는데,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있습니까? 하니까 있대요. 그럼 그 얼마입니까?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살려면 목사님한테 이 사람한테 팔아도 좋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떼와야만 판다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 포항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지만 아직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도 사역의 최전선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포탄이나 핵미사일을 전 세계로 쏘아주시면 저는 거기서 이제 벙크에서 부상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소총사격으로 잡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 주특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설교하는 그런 재간은 없어요. 한 10명 남짓 모아놓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저는 물 밑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포항 지역과 요 영남 지역 전반에 확산 보급되도록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1년 동안 있었지만 사역하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길거리 전도를 안 나가도요, 인터넷을 보고 홈페이지를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좋은 글을 읽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죠? 하고 막 설명하려고 하면은 석 달 동안 공부하고 알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가는 곳은 그런 데가 아니고요, 불신자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니,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썩 넉넉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기처럼 뭐 좋은 집과 자동차와 뭐 사례비, 좋은 교회 건물, 좋은 이 서가 그리고 영상시설 이런 게 갖춰진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첫 출발을 믿음으로 내딛고자 합니다. 저는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안에서 동력을 했습니다. 안에서 동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흠정역 성경을 공격한다, 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누구야, 사랑침례교회 직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 안 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너도 한 통속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경우 사랑침례교회와 포항지역교회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진리를 외치게 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특강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한 달 내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또 포항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 저희는 이것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포항에 세워질 지역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포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국 곳곳에 성경적인 교회가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가 전파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